반갑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방송을 좀 오늘 쉬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면 쉬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독감. 자, 2024년 1월도 어느덧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로 시작을 해보면 날씨 영하 5도로 일단 시작하고 있네요. 예. 이제 조금 풀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죠? 네, 이제 여러분 오늘 희망적인 소식이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근무를 하시면 다음 주에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희망을 가지시고 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 방송이고요. 1분 뒤에 바로 준비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채팅창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돌림 1등 감사합니다. 주돌림 좋은 아침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1월 29일 월요일 아침 마케팅 트렌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우리나라에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사실은 그 식사를 챙겨 먹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제 쌀밥을 먹지 않는 또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음식 자체도 서구화가 되고 계속 먹을 것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 어머니께서 예전에 야, 우리 밥 먹으려고 밥 챙겨 먹으라 밥심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무색해질 만큼 쌀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식음료 산업에서 이제 쌀 소비량이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기사가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 하루 밥 두 공기도 안 먹는다. 작년 쌀 소비량 또 최저치 경신했다. 기사예요. 탄수화물을 이제 기피하고 식단이 서구화되는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탄수화물 기피 등 식습관 변화로 연간 쌀 소비량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다만 집밥용 쌀과 달리 떡볶이 등 식료품에 쓰이는 가공용 쌀 소비량은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을 뿐이지 사실 그 소울푸드인 떡볶이는 줄지 않았다. 네. 통계청에서 이제 양국 소비량 조사 결과를 냈는데 계속해서 쌀 소비량은 줄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결식이 감소했다. 여기에 밀키트 등 시장 확대로 최근 쌀 소비량이 감소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약간 좀 줄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안 먹는다는 거죠. 반면 사업체 부문에서 쓰이는 제품 원료로 쓰이는 가공용 쌀 소비량은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가공용 쌀 소비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자라든지 뭐 곡물 가공품, 장류, 뭐 그리고 떡볶이 이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떡류의 쌀 소비량 증가세 역시 두드러진다. 떡볶이 떡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이상 쌀을 많이 먹지 않는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올해가 이제 올해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2024년부터는 그 대형마트에서 우리가 월에 한 번씩 두 번 정기 휴일을 맞이했었는데 그 월에 두 번씩 정기 휴일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해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제 이런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요일마다 대형마트 문 연다. 그래서 물티슈 나눠주고 할인 쿠폰까지 소비자가 반색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그 일요일 휴점 자체를 이제 없앴죠. 네, 없애서 소비자들이 이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마트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소비자들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제 서초구가 시범적으로 매주 일요일 정상 영업 이제 운영 중. 예, 그래서 행사도 많이 하고 이제 이게 전통시장 보호 때문에 사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어서 왔었던 제도이긴 합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10년 동안 유지된 그 제도 자체가 폐지가 결정됐다. 그래서 이제 의무 휴업일 평일로 전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통업계가 규제를 받던 시기에는 기업과 소비자 불만이 모두 수시로 제기됐다. 소비자들이 이제 평일에 아무래도 장을 보기 힘들다 보니까 주말에 몰아서 봐야 되는데, 주말에 꼭 대형 마트가 아닌 전통시장 가야 되냐, 이제 이런 여론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유통 채널의 변화 자체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유통 채널 소식 중에 가장 큰 소식이 지난주에 오픈한 그 스타필드, 신세계 스타필드 수원점 소식이었습니다. 뭐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뭐 발 디딜 틈 자체가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이제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제 두 부류로, 야,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되냐, 또 오픈했으니까 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이제 의견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자, 앞을 떴다 가자, 오프라인 매장에 열광하는 2030. 자, 신세계 스타필드 수원점 이제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스타필드 수원이 개장하자마자 빅히트를 쳤다. 26일 공식 오픈 이후 3일 연속 대규모 인파가 몰리고 있다. 뭐 예전에 그 더현대 서울 처음 열었을 때 생각이 나네요. 네. 3년 전 더현대 서울이 문 열었을 때만큼 세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시대, 오프라인 매장이 새로 문을 열 때마다 이른바 대박이 나는 건 왜 그럴까?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이해관계가. 이제 물건은 온라인에서 사더라도 오프라인 매장만이 새로 줄 수 있는 경험을 하기 위해 가는 거죠, 그렇죠? 스타필드 수원의 첫 3일 동안 방문객 수는 예상 규모의 3, 4배 이상이다. 오픈런 행렬은 물론이고 층마다 인파로 가득 찼다. SNS에 엄청 나오더라고요. 팝업스토어와 편의점에서 물건이 빠르게 도난하고 식당마다 재료 소진으로 조기 영업 종료를 했다. 자, 그래서 가장 시그니처가 되는 게 별마당 도서관인 것 같아요. 이 그 시그니처가 아니라 수원 스타필드는 기존 스타필드와 전략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제가 기사를 갖고 왔는데, 기존 스타필드가 가족 중심이었다고 하면 수원 스타필드는 2030 세대 중심으로 기획부터 아예 설계를 했다고 해요. 최근에 국내 소비 트렌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색다른 경험이다. 이번 스타필드 수원 오픈에도 이 키워드가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 남들보다 먼저 새롭게 경험한 것을 인증하려는 10대부터 30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 발빠르게 따라잡는 중장년까지 스타필드 수원에 함께했다.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쇼핑은 온라인에서, 경험은 오프라인에서 라는 게 암묵적인 공식이 됐고요. 유통업계는 몇 년 전부터 오프라인 매장은 새롭고 다양한 경험 제공의 추종이었다. 가격 경쟁에서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 경쟁에서 차별할 수 없으니까 차별할 수 있는 게 뭐야? 체험.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트렌드를 제안하는 큐레이션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찾아가고 싶은 초대형 스케일, 그 다음에 핫한 맛집, 그리고 팝업 스토어 등으로 이제 조금 섞어놓은 거죠. 발길을 묶어둔다. 수원 스타필드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한 기사가 있어요. 스타필드 2.0, 기존 스타필드와 수원 스타필드는 뭐가 다른가 분석을 했는데, 기존 스타필드 색깔 지우기를 하면서 리뉴얼 들어간 롯데몰 등과 경쟁을 한다. 일단 별마당 도서관이 이제 뭐 코엑스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네, 일단은 수원에서 가장 크게 오픈된 상태. 스타필드 수원이 다섯 번째가 아닌 첫 번째 2.0 스타필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존 가족 중심의 1세대 스타필드에서 한 단계 진화한 MZ세대를 겨냥한 특화 매장을 대폭 강화한 공간이다. 그래서 일단 공간 컨셉이, 기획 의도가 여유롭게 머무르면서 스테이, 먹고 둘러보고 체험하며 일상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공간 필드. 그래서 스테이 필드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스타필드 수원의 핵심 콘텐츠는 별마당 도서관이다. 별마당 도서관이 코엑스를 다음으로 이제 자리 잡았다라고 했고요. 이제 포토스팟 역할을 하고 있고 SNS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기존 스타필드에서 볼 수 없었던 핫한 매장들도 포섭했다. 체험형 공간도 많이 늘렸다. 뭐 러쉬 스파라든지 펫파크라든지 골프 연습장 등등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국내 유통업계에서 MZ세대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대성공을 거둔 공간은 여의도 더현대 서울이 꼽힌다. 가장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으로 떠올랐다. 반면에 오픈 전부터 MZ세대를 타깃한 스타필드 수원은 그런 점에서 스타필드의 틀을 벗어난 데는 실패했다. 왜냐면 이제 그 아직까지는, 반대로 말하면 70% 매장 정도는 기존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 더현대 서울만큼 아주 획기적이진 않았다. 이 70%의 매장은 대부분 큰 면적을 차지하는 대형 매장이다. 뭐 유니클로와 자라와 같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이지만 늘 보던 브랜드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MZ세대의 열풍에 그 힘입어서 이제 롯데도 리뉴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롯데몰하고 경쟁을 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더현대 서울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스타필드로 나온 스타필드 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근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윤님 반갑습니다. 한상희님 좋은 아침입니다. 다음 기사. 자, 이처럼 우리가 온라인이 쇼핑, 오프라인이 경험으로 이제 그 자리를 잡으면서 사람들이 팝업 스토어 에 대한 그 방문을 예전에는 좀 열광하는 열성적인 사람만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10명 중 8명이 한 번쯤은 방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저는 많이 가진 않지만 10명 중에 8명은 젊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요. 자, 팝업 스토어. 인스타그램에 팝업 스토어를 검색하자 54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유행에 민감한 젊은 소비층이 SNS에 자랑하기 좋은 팝업 스토어에 열광한다. 특히 여기서 판매하는 한정판을 되팔이하기 위해서 사람이 더 많은 것도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팝업 스토어는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임시 매장을 뜻한다. 1, 2주 정도 짧은 기간만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성수동이라든지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인터넷 팝업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난해 이제 가장 히트친 팝업 스토어는 슬램덩크도 있고요. 네. 이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10명 중 8명이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20대와 30대 순으로 방문 경험자가 많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왜 파워스토어에 가냐라고 이제 조사를 했을 때, 한정된 기간에만 누릴 수 있는 경험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특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좀 65%. 특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대요. 20대가 65% 만족, 30대가 60%. 하지만 젊은 세대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다. 40대와 50대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 동의율을 보였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올한해 동안에도 엄청 많이 나오겠죠. 파워스토어가. 체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소비자의 조바심을 자극해서 찾아오게끔 한다. 그리고 2, 3주 동안 운영하고 사라지길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그 설치, 그 부자재라든지 환경 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 외적인 것보다 상품 자체의 본질에 집중해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상품 자체의 본질에 차별화가 안 되니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파워스토어를 하는 거겠죠. 아무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MZ세대 팝업스토어 중에서 요즘 또 잘하고 있는 브랜드, 예, 제가 하나 브랜드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귤메달이라는 브랜드예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귤메달. 귤메달이 뭐냐? 귤 브랜드예요. 귤 브랜드. 제주도에서 하는 귤 브랜드인데 이름이 귤메달인데 팝업스토어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형태인데 약간 그 농구 코트와 귤을 이제 약간 좀 합친 그런 컨셉이죠.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실 때 이들의 인스타그램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귤이라는 어떤 되게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제품으로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먹을 거 파는 거라든지 좀 본질이 좀 단순한 제품들을 마케팅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이고 제품이 단순한 거는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컨텐츠라든지 이런 콜라보를 할때 확장성이 굉장히 좋아요. 확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마케팅 할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공 대신 귤이 놓인 미니 농구 코트, 형형색색의 귤 포스터들, 귤이라는 소재로 독특한 공간을 꾸민 곳은 주스 브랜드 귤메달의 팝업 매장이다. 제주 이제 감귤 브랜드인데 최근 귤메달과 같은 지방의 과일 로컬 브랜드가 세련된 브랜딩을 입고 서울의 팝업 매장을 열고 있다. 이제는 스토리와 정체성을 잇고 하나의 어엿한 브랜드가 되어서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귤메달은 서울에서 홈쇼핑 MD로 일하던 양재현 대표가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만들었다라고 했고요. 이제 그 귤을 이제 한 20종, 한 10종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들은 이제 귤 메달의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디자이너 사진 작가와 협업해서 감각적으로 촬영하는 이미지들이 이런 식이죠. 네, 이슈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팝업 스토어를 국내, 아니 국내가 아니죠. 서울에 이제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 이번으로 서울에 네 번째 팝업을 성공시켰다라고 했고, 이미 뭐 더현대 서울도 거쳐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로컬에서 그 로컬 제품의 브랜딩을 입히는 그런 사례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달라진 과일 브랜드 서울 올라와서 MG 만난다. 지난해 11월 애플카인드라는 이제 사과 브랜드가 있어요. 또 애플카인드. 사과의 혼을 바치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사과와 인류의 합성어다. 최근 과일을 취급하는 이들 같은 로컬 브랜드들이 체계화된 브랜딩을 기반으로 지역을 넘어 서울 수도권까지 진출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기엔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NS 등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소비자들한테 다가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로컬 브랜드들이 뜨는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특색 있는 로컬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심도 높다. 그래서 팝업뿐만 아니라 상설 매장 등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자체도 이제 이런 브랜드들을 많이 밀어주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딸기는 뭐 밀양 딸기 194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 로컬 브랜드에 브랜딩을 붙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귤메달이란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면서 이 브랜드가 이제 마케팅 자체를 이제 눈에 띄게 잘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아주 단순한 본질을 가진 제품이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것만 얘기하면은 할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확장성이 사실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스타필드나 파워스토어 얘기를 좀 하다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이 요즘 좀 다른 곳들은 힘들다고 해요. 예. 다 아는 맛인데 왜 가요? 일단은 프랜차이즈를 안 간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프랜차이즈를 외면하고 있다. 힙한 매장만 찾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는 안 간다. 다 아는 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촌 임대거래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즘 뭐 난리죠?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한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신촌 상권이 다 죽었다. 신촌 이대 상권이 다 죽었다. 특히 이제 연세대학교 그 신입생들이 서울 캠퍼스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입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서 신촌하고 이대 상권이 다 죽었다. 그 밖에 이제 요즘 뭐 가로수길이라든지 뭐다 횡행합니다. 네. 자, 안정적인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던 외식업 프랜차이즈 시대가 저물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배달 주문이 크게 늘면서 이제 우리가 앱으로 다 시킨다는 거죠.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외식업 점포는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를 활용해 힙한 점포로 거듭나면서 그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연남동이라든지 그 어디죠? 성수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오프라인 상권이 많이 죽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네. 서울시 상권 분석에 따르면 전체 외식업 점포 가운데 프랜차이즈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6.4%에 달했다. 2019년 3분기부터 계속 3년 내내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3년 사이 1,800개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이제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맛에 대해서 소비를 하는 기준 자체가, 예전에는 우리가 그 브랜드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치킨은 예를 들어서 뭐 BHC다 아니면 뭐 교촌이다 이렇게 좀 브랜드 쏠림 현상이 있었죠. 떡볶이는 뭐 엽떡이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외식업에서 소비하는 문화 자체가 브랜드에 편승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공간에 대한 분위기나 어떤 그 제품만 브랜드만이 판매하는 특별한 제품이라든지 이런 특성을 찾아가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굳이 한두 번 정도는 이용할 수 있지만 계속 꾸준히 오프라인에서 이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수가 한10% 넘게 좀 줄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잠깐 물좀 마시고 이어가겠습니다. 1월 29일 방송 함께 하고 있고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채팅창에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눈썹이 갑자기 걸려가지고.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사람들이 찾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상당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자체 앱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배달 앱을 결국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브랜드만을 위해서 앱을 쓸까? 약간 이제 퀘스천 마크. 근데 이제 잘하고 있는 브랜드가 서브웨이나 뭐 KFC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어쨌든 배민이나 쿠팡이츠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임대료를 비롯해 식자재 가격, 인건비 등 다른 비용 상승도 점주들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이제 상권의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좀 공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식자재와 설비를 비롯해서 과도한 마진을 챙기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다. 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급격하게 오른 인건비 또한 프랜차이즈 점포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이 좀 지고 있다라는 기사. 젊은 사람들은 힙합 매장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근황 자체가 이제 가로수길입니다. 가로수길이 유령 도시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도 일단 안 가본 지가 거의 한 2, 3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갈 일이 없으니까. 예. 가로수길 충격적인 근화, 텅 빈 이제 그 거리가 보여지고 있는데, 자, MZ세대와 내국인, 중국인 등으로 붐볐던 강남구 신사동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완전히 증발했다. 최근 물가 상승 압박에 구매력이 떨어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내수가 안 좋아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과연 경기가 안 좋아서만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경기가 좋아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소개해드린 그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 문화 공간은 스테이, 머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체류형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지만, 사실 가로수길이 결국에는 패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테마형 거리였던 거고, 그쵸? 신촌 이대, 거기도 약간 먹자 상권이었던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 원툴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오프라인 상권을 꾸린 데 있어서. 지난 주말에 찾은 가로수길은 마치 유령 도시를 방불케 했다. 사람들의 발길이 뚜껑 켜도, 원래 여기 이제 그, 그쵸? 그 거리죠. 커피 스미스 이거 쭉 들어가면. 예. 그래서 공실이 이제 넘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외국인들이 가득했을 텐데, 이제는 이러한 풍경이 온데간데 없다. 상가들은 텅 비어 있고, 날이 어두워질수록 이제 오싹한 느낌도 들었다. 자, 그래서 신사동 주간 시간대별 평균 생활인구 증감률을 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 10%까지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유동인구가 점점 줄면서 비싼 임대료 등을 이기지 못한 점주들이 대부분 폐업했다. 신사역 인근 가로수길부터 로데오까지, 압구정 로데오까지 젊은 층들을 찾기가 힘들다. 비싸서 안 간다라기보다는 비싸서 안 가진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돈을 쓸 땐 씁니다. 근데 그 돈을 가급적 어디서 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프라인 상권이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다뤄봤고요. 자, 온라인 플랫폼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커머스 소식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요즘에 그 명품 플랫폼들이 좀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말씀드렸어요. 요즘 다 저가로 편성이 되고 있고, 또 쿠팡이 그 얼마 전에 그 명품 플랫폼을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명품 플랫폼이 힘들다라고 했는데, 새 전략 짜는데 몰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쿠팡과 쓱닷컴 등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잇따라 명품 플랫폼을 품으면서 기존 명품 플랫폼, 반란, 트래비 이런 브랜드들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쿠팡이 얼마 전에 명품 플랫폼 파페치를 인수를 하면서 명품으로 포지셔닝을 강화를 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버티컬 명품 플랫폼들은 경쟁력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발란은 다이나믹 프라이스라는 걸 론칭했고요. 시장 최저가를 공략하겠다라고 했고요. AI가 이제 시장 최저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발란, 다이나믹 프라이스. 그리고 이제 500만 개의 카탈로그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처럼 한으로 묶인다는 거죠, 원장이. 예. 아울러 발란은 직매 비율을 줄이고 오픈마켓을 강화했다라고 하고, 트렌비는 상품 서싱 확대에 함께 오프라인 중고 명품에 집중한다. 중고 명품 팝업 스토어. 정면 생분 좀안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반란은 반란대로, 트렌비는 트렌비대로 생존 전략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내 경쟁자가 늘어나면서 업체들의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전략은 더욱 정교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힘들겠죠, 아무래도. 예, 왜냐면 이제 쿠팡에 다 집어삼키는 현재 상태에서 트렌비, 반란, 구구수 이런 개별적인 브랜드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짝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명품 플랫폼의 경쟁력은 물건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싸게 살수 있냐 이건데, 이미 그런 것들을 기존 플랫폼에서 만족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커머스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커머스 트렌드에서 요즘 또 하나의 나오는 것들이 공동구매라고 합니다. 공동구매. 최근 공동구매 플랫폼이 뜨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똘똘 뭉쳤다. 기존에도 우리가 공구 시장이 없었던 건 아닌데, SNS 중심으로. 하지만 이제 허위 광고와 환불 거부 등 피해가 늘면서 문제점이 많았는데, 공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플랫폼, 오레이즈라는 플랫폼은 그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구매하는 형태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고요. 오레이즈에서는 두 명만 모이면 공동구매가 가능하다. 기존 온라인 소매가보다 한 20에서 60% 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오레이즈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에서도 이마트는 오더픽, 롯데마트는 올리원딜과 같은 공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 토스도 공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구라는 트렌드와 또 하나의 이제 부분은 중국발 시세 파괴자들. 매주 나오죠, 매주. 예. 테무 알리. 계속 올해에도 이슈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성비, 가심비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내세워 시세란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아무래도 병행 수입하시는 분들 좀 힘들어지겠죠. 예. 이커머스계의 다이소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커머스 트렌드 세 번째로는, 한번 제가 몇주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농사 게임.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 내 자체적인 이커머스 내 게임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을 계속 락인시키고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트렌드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커머스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훑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선 뭐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중국 지금 소비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소비시장이. 예전엔 중국에서 그뭐 K 뷰티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한국 제품들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 중국 시장이 닫히고 있죠. 예, 애국 소비 중심으로 가면서 화장품 카테고리에 대한 그 인기가 아예 없어지고 이제는 주얼리 패션으로 재편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 쪽은. 자, 중국 소비 시장이 분야별로 성장률 차이를 크게 보이고 있다. 의류나 스포츠 용품 소비는 늘어난 반면 화장품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 중국 소비 시장과 온라인 유통망의 변화에 대해서. 분야별로 보면 보석 장신구가 13.3% 성장, 의류 12%, 스포츠 용품 11% 등은 성장을 했지만 화장품은 5.1%, 가전제품은 0.6%로 전체 성장률을 밑돌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진출하더라도 화장품, 가전제품은 가격 경쟁력이나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고, 주얼리, 패션, 스포츠 용품 순이 현재 좀잘 팔린다라는 거죠.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를 이끈 주체로 50세 이상 중년, 노년을 뜻하는 실버족. 일단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양상인 거죠. MZ세대가 아무리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소비력이 있는 소비 세대 자체는 50대 이상이다. 온라인 소비에 익숙해진 실버족, 그 다음에 실용성과 자신을 위한 소비를 추구한 Z세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싱글족 등등이 중국 소비자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지나면서 그 시대의 어떤 그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예. 회식이라든지 모임의 문화가 저녁보다는 점심으로 많이 땡겨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밤새서 술 먹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외국 가면은 다 상점 새벽에 문 닫는다고 그러던데. 술에 취한 송년회는 옛말 연말 식당 가는 밤보다 낮이 밝았다. 이제 회식을 다 점심에 하는 그런 문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그 초년생 때만 해도 약간 야만의 시대여가지고 6시부터 저녁에 회식 시작하면 2-3시까지 술 먹고 그랬었습니다. 연말에도 점심 장사가 저녁보다 호황이었다. 통계가 나왔는데 신용 데이터가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이용하는 사업장 20만 곳을 조사했어요. 외식업 매출 변화 추이를 보면은 서울 전체 외식업 매출은 주간에 7% 늘어났지만 야간은 4% 증가한 데 그쳤다. 송년 모임이 많은 연말에도 점심 장사가 저녁보다 훨씬 더 호황을 보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주 야간별 외식업 매출 추이를 보면 서울 전체로 따졌을 때는 7% 증가, 그 다음에 야간은 4%, 계속 이 차이가 있는 거죠. 12월 내내. 네. 그래서 이제 주간으로 매출을 쏠림 현상이 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사실은 회식 문화도 좀 정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이런 트렌드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1월 29일 준비한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출근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월도 어느덧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고요. 이번 주 열심히 하면 다음 주에 설날 연휴 또 쉬니까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마무리하고 출근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9시에 정규 영상 또 유튜브에서 올라가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또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중간에 오신 분 프로버TV님 반갑습니다. 예, 아들 부자님 좋은 아침입니다. 매직램프님 감사합니다. 홍다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